clemency is the noblest trait which can reveal a true monarch to the world. 자비란 이 세계의 진정한 군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숭고한 인격이다.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말입니다. 여기서 자비를 뜻하는 clemency란 단어는 법원에 관대한 처분을 뜻하는 법정 용어이기도 하죠. 윌라 캐서의 The Clemency of the Court, 법정의 자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법정은 미국의 법정을, 그리고 자비를 받을 대상은 러시아의 이민 2세 세르게이를 뜻합니다. 고향 러시아를 다만 동화처럼 들은 아이,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지금껏 노예처럼 자란 아이, 주인 농장의 개가 유일한 친구였던 그 아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국의 법정, 그가 제2의 어머니라고 믿었던 국가가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까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Clemency,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죠.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자비나 관용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들도 있죠.
네.
Leniency, 뭐 mercy 등이 있는데요.
네.
이 clemency는 법원이나 국가와 같은 공적인 권력기관이 이 범죄를 저지른 국민에게 부과된 형벌을 감형 또는 완화해주는 조처를 취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높으신 분이
네네.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Okay, that's okay. You could go.
혹은 뭐 5년 구속될 걸 뭐 3년으로 감형을 해준다든지. 네, 그럴 때 clemency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an act of grace라고 하는데요. 특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권리, right가 아니라 특권, privilege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법정의 자비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감상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처 감상하지 못하신 분은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 감상 들어가기 전에 지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책 선물도 드리고 있죠. 법정의 자비가 수록되어 있는 세계 호러 단편 100선을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 코달라인의 The Answer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세르게이 포보리츠키는 미국의 러시아 이민 2세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살했다. 세르게이는 다른 러시아 여자 바바 스컬디 밑에서 자랐다. 바바는 세르게이를 노예처럼 잔혹하게 다뤘다. 그녀는 가끔 러시아 정부 때문에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죽은 자기 오빠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다르다고 국민을 지켜주고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세르게이는 데이비스란 농장주에게 팔려갔다. 잡종 개 한 마리가 유일하게 그를 반겨주었다. 그 개 덕에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버티는 법을 배웠다. 그는 개를 마투시카라 불렀다. 러시아어로 엄마라는 뜻이었다. 그에겐 새 엄마가 존재했다. 그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죽은 엄마.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고향 러시아. 마지막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개, 마투시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농장주가 홧김에 손도끼로 마투시카를 죽인 순간 세르게이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세르게이는 침착하게 마투시카의 피가 묻은 손도끼로 주인을 단숨에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를 찾는 농장주의 부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죽였어요.
He had no consciousness of having done wrong. He did not even think about the dead man. His heart seemed to cling to the side of his chest. The only thing he had ever loved was dead. He went to the haymow, where he and Matushka slept every night, and took a box from under the hay, from which he drew a red silk handkerchief, the only pretty thing, and indeed, the only handkerchief he had ever possessed. He went back to the haystack, and never once glancing at the man, took the dog in his arms. There was one spot on the farm that Sergei liked. He and Matushka used often to go there on Sundays. It was a little, marshy pool, grown up in cattails and reeds with a few scraggy willows on the banks. The grass used to be quite green there, not red and gray like the buffalo grass. There he carried Matushka. He laid him down and began to dig a grave under the willows. The worst of it was that the world went on just as usual. The winds were laughing away among the rushes, sending the water slapping against the banks. The meadow larks sang in the cornfield, and the sun shone just as it did yesterday. And all the while, Matushka was dead. And his own heart was breaking in his breast.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니, 죽은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죽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세르게이는 매일 밤 개와 함께 잠들던 건초 더미로 가서 그 밑에 있는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예쁜 물건인 붉은색 비단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세르게이가 낳아서 지금껏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지품이었다. 세르게이는 다시 건초 가리로 갔다. 죽은 주인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개를 품에 안았다. 농장에 세르게이가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일요일이면 마투시카와 자주 갔던 곳이었다. 작은 늪 웅덩이로 가장자리에 갈대와 버들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곳의 풀은 진한 초록빛으로 불구스름하고 잿빛인 미국 서부의 목초와는 달랐다. 세르게이는 그곳으로 마투시카를 데려갔고 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서러웠던 건 이런 때에도 세상은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골풀이 거세게 흔들리고 종달새가 들판에서 지저귀고 태양도 어제와 똑같이 반짝이는데 마투시카는 죽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When the hole was deep enough, he took the handkerchief from his pocket and tied it neatly about poor Matushka's mangled head. Then he pulled a few wild roses and laid them on its breast and fell sobbing across the body of the little yellow cur. Presently, he saw the neighbors coming over the hill with Mrs. Davis, and he laid the dog in the grave amid, covered him up. About his trial, Sergei remembered very little, except that they had taken him to the courthouse, and he had not found the state. He remembered that the room was full of people, and some of them talked a great deal, and that the young lawyer who defended him cried when his sentence was read. That lawyer seemed to understand it all about Matushka and the state and everything. Sergei thought he was the handsomest and most learned man in the world. He had fought day and night for Sergei, without sleeping and almost without eating. Sergei could always see him as he looked when he paced up and down the platform, shaking the hair back from his brow and trying to get it through the heads of the jurymen that love was love, even if it was for a dog. The people told Sergei that his sentence had been commuted from death to imprisonment for life by the clemency of the court. But he knew well enough that it was by the talk of that lawyer.
"구덩이를 제법 깊이 파고 난 후 세르게이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마투시카의 토막난 머리를 꼼꼼히 묶어주었다. 들장미를 몇 송이 꺾어서 개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조그맣고 누런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사람들이 데이비스 부인과 함께 언덕을 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세르게이는 개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흙을 덮었다. 재판에 대해서 세르게이가 기억하는 건 거의 없다. 다만 그가 끌려온 법정에 국가는 없었다는 것은 기억한다. 실내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몇 명은 아주 말이 많았다. 그를 변호해준 젊은 변호사는 선고문이 낭독될 때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마투시카와 국가는 물론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듯했다. 세르게이는 그 변호사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르게이를 위해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낮으로 싸웠다. 세르게이가 피고석을 오르내리면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변호사는 연신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배심원을 향해 말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그 대상이 설령 개일지라도 사랑은 다르지 않다고 그는 열변을 토했다. 사람들은 법정이 자비심을 발휘해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그것이 변호사 덕이라는 것을 알았다.
He had not deserted Sergei after the trial even. He had come with him to the prison and had seen him put on his convict clothing.
It's the state's badge of knighthood, Sergei,
he said bitterly, touching one of the stripes.
The old emblem of the royal garter, to show that your blood is royal.
Just as the 6 o'clock whistle was blowing, the guard returned.
You are going to your cell tonight, and if you don't do no better in the morning, you are to be strung up in the dark cell. Come along.
Sergei laid down his hammer and followed him to his cell. Some of the men made little bookshelves for their cells and pasted pictures on the walls. Sergei had neither books nor pictures, and he did not know how to ask for any. So his cell was bare. The cells were only 6x4, just a little larger than a grave.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세르게이를 잊지 않았고 형무소까지 동행해 그가 죄수복을 입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세르게이에게 말했다.
세르게이, 그것은 국가의 상징이야. 이 줄무늬 하나하나가 영국 최고의 가터 훈장처럼 너의 혈통이 고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6시를 알리는 호각이 울렸다. 그리고 교도관이 들어왔다. 오늘은 네 방으로 보내주마.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제대로 못하면 그땐 독방에 매달아 놓을 줄 알아. 세르게이는 망치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 자신의 감방으로 들어갔다. 죄수 중에는 감방 벽에 그림을 붙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르게이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다. 그래서 그의 감방은 늘 썰렁했다. 감방의 너비는 1.8m에 불과했다. 길이 1.2m의 무덤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것만 빼면 이곳 죄수들이 특별히 잔인한 처사에 시달리는 건 아니었다. 교도 당국의 목표는 모든 것을 쓸데없이 추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았다. 섬세한 감정으로 전해지는 사소한 일들은 결국 환영받지 못했다. 세르게이가 자란 환경은 감옥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문 아래쪽 투입구로 들이민 양철 그릇에 형편없는 음식을 칼도 포크도 없이 익숙하게 먹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대부분 죄수들은 밤에 책을 읽었다. 세르게이는 문맹이었다. 그래서 그는 철제 침대에 누워서 들판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했다.
His greatest deprivation was that he could not see the fields. The love of the plains was strong in him. It had always been so, ever since he was a little fellow. When the brown grass was up to his shoulders, and the straw stacks were the golden mountains of fairyland. Men from the cities on the hills never understand this love. But the men from the plain country know what I mean. When he had tired himself out with longing, he turned over and fell asleep. He was never impatient, for he believed that the state would come some day and explain, and take him to herself. He watched for her coming every day, hoped for it every night. In the morning, the work went no better. They watched him all the time, and he could do nothing. At noon, they took him into the dark cell and strung him up. They put his arms behind him and tied them together, then passed a rope about his neck, drawing his arms up as high as they could be stretched, so that if he let them sag, he would strangle. And so they left him. The cell was perfectly bare and was not long enough for a man to lie at full length in. The prisoners were told to stand up, so Sergei stood. At night, his arms were let down long enough for him to eat his bread and water. Then he was roped up again. All night long, he stood there.
세르게이에게 가장 큰 상실은 들판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들판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갈색풀이 어깨까지 자라고 건초가리가 황금빛 산처럼 쌓일 때면 언제나 그랬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들판이 있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세르게이는 들판을 보고 싶은 갈망에 지쳐서 뒤척이다가 잠들었다. 그러나 그는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언젠가 국가가 올 거라 믿었다. 국가가 설명해주고 그를 품에 안아줄 거라 믿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 되면 국가가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와달라고 늘 기도했다.다음 날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교도관들은 항상 그를 감시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점심때 그들은 그를 독방에 데려가 매달았다. 손을 뒤로 묶은 뒤 그 밧줄을 목에 걸고 최대한 높이 잡아당겼다. 그가 뒤로 올라간 팔을 풀려고 할 때마다 밧줄은 그를 더욱 옥죄었다. 그렇게 해놓은 후 교도관들은 사라졌다. 독방은 맨바닥이었고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여유도 없었다. 독방에 간 죄수들은 서 있어야만 했다. 세르게이도 서 있었다. 밤이 되면 빵과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팔을 내려주었다가 다시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는 밤새도록 서 있었다. 다음 날이 되었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었다. 세르게이는 팔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결국 팔은 마비되었고 교도관은 갓난아기에게 하듯 음식을 떠먹여 주어야 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는 팔의 근육이 죄다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 독방에 갇힌 지 나흘째였다. 문에 난 송곳 같은 구멍으로 바깥 공기와 열기, 악취가 밀려들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첫날 밤엔 그 고통 때문에 아침이 오기 전에 죽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벌써 84시간째 견디고 있었다. 교도관이 빵과 물을 가져왔을 때 세르게이는 눈을 감고 입을 꽉 담은 채 누워 있었다. 교도관이 그를 발로 차고 빵과 물을 주었지만 그는 물만 겨우 받아 마셨다.
'Rope too tight,' growled the guard. Sergei said nothing. He was almost dead now, and he wanted to finish, for he could not hoop barrels. "'Getting so stuck up you can't speak, are you? Well, we'll just stretch you up a bit tighter.' And he gave the stick and the rope another vicious twist that almost tore the arms from their sockets and sent a thrill of agony through the man's whole frame. Then Sergei was left alone. The fever raged in his veins, and about midnight, his thirst was intolerable. He lay with his mouth open and his tongue hanging out. The pain in his arms made his whole body tremble, like a man with a chill. He could no longer keep his arms up amid the ropes were beginning to strangle him. He did not call for help. He had heard poor devils shriek for help all night long and get no relief. He suffered, as the people of his mother's nation, in hopeless silence. The blood of the serf was in him, blood that had cowered beneath the knout for centuries and uttered no complaint. Then the state would surely come soon. She would not let them kill him. His mother, the state.
이런, 밧줄이 너무 팽팽한가? 교도관이 으르렁거렸다. 세르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통은 만들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니 이쯤 해서 죽고 싶었다. 아니, 너무 꽉 조여서 말을 못하냐? 좋아, 그럼 더 조여주지. 교도관은 밧줄 사이에 막대 하나를 더 끼워 넣더니 팔이 바스러질 정도로 악랄하게 비틀었다. 고통의 떨림이 세르게이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혈관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자정 무렵엔 갈증을 참을 수 없어서 혀를 입 밖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팔의 고통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불쌍한 죄수들이
밤새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바람에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기억이 나서였다.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는 무기력한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했다. 그에게는 농노의 피가 흘렀다. 그 피는 수백 년 동안 매질에 움츠러들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는 피였다. 곧 국가가 올 것이다. 국가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 국가.
He fell into a half stupor. He dreamed about what the Baba used to tell, about the bargemen in their bearskin coats coming down the Volga in the spring when the ice had broken up and gone out, about how the wolves used to howl and follow the sledges across the snow in the starlight. That cold, white snow that lay in ridges and banks. He thought he felt it in his mouth, and he awoke and found himself licking the stone floor. He thought how lovely the plains would look in the morning when the sun was up, how the sunflowers would shake themselves in the wind, how the corn leaves would shine, and how the cobwebs would sparkle all over the grass, and the air would be clear and blue. The birds would begin to sing. The colts would run and jump in the pasture, and the black bull would begin to bellow for his corn. The rope grew tighter and tighter. The state must come soon now. He thought he felt the dog's cold nose against his throat. He tried to call its name, but the sound only came in an inarticulate gurgle. He drew his knees up to his chin and died. And so it was that this great mother, the state, took this willful, restless child of hers and put him to sleep in her bosom.
Sergei는 반쯤 혼수 상태에 빠졌다. 꿈을 꾸었다. 바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얼음이 깨지고 녹아서 사라지는 봄이 오면 곰 가죽 외투를 입은 사공들이 볼가강을 따라 내려온다고 했다. 별이 빛나는 밤, 늑대들이 울면서 눈썰매를 따라오고 있었다. 산등성이와 강둑에 쌓인 눈부시게 하얀 눈. 눈을 먹는 기분. 눈을 떠보니 그는 감방에 돌바닥을 핥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들판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 반짝이는 옥수수잎, 풀에 맺힌 거미줄과 맑고 푸릇한 공기, 쥐적이는 새들, 초원에서 뛰노는 망아지, 옥수수를 달라고 우는 황소. 밧줄이 더 팽팽해지고 있었다. 곧 국가가 올 것이다. 목에 뭔가가 와닿았다. 개의 차가운 코였다. 마투시과. 그는 개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들리는 건 그 자신의 목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무릎을 턱까지 끌어당겼다. 그리고 죽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어머니 국가는 고집 세고 안식을 모르는 당신의 자식을 품에 안아 영원히 잠들게 했다. 윌라 캐서의 법정의 자비, The Clemency of the Court. 이 작품의 감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 말 러시아 이민 세대의 잔혹사를 빌어서 꿈과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 미국의 허상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뭐 미국을 떠나서 국가적 이상과 개인의 행복 간의 괴리를 무섭게 슬프게 그려낸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순교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요, 저는.
네.
근데 아까 그 수백 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소작농으로서 그 찍소리 못하는 그런 피만 있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배교하지 않았잖아요. 그 스테이트, 국가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진짜 그런 국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그런 이상으로 일단은 건너온 거니까.
그렇겠죠.
그게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는 그게 희망이다라고 믿고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희망이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뜻깊은 독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세계 호러 단편 100선을, 문학수첩에서 댄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 1, 2권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굴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선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8월 10일 토요일 6시 30분 공연 관람권,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 예정인 라벤타나 3집 발매 기념 콘서트 8월 4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 중간에 들으신 음악은 리처드 톰슨의 The End of the Rainbow였고요. 벤 하퍼의 Amen, Amen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엔 좀 밝은 공포 단편을 들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